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성할 때가 있고 또 황량하고 음산할 때도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새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정해진 패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준비할 겨를도 없이 닥쳐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계절을 예측할 수 없고 또 막고 싶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절들을 관리하는 일들은 언제나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계절 한 계절 우리의 영성의 계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을철의 영성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오늘 가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가을의 계절은 누가 뭐래도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거두어 드린 것을 저장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파종은 현재와 미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느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육체의 것을 심든지 성령의 것을 위하여 심든지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하지 양쪽 다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것을 위하여 나는 심는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온유의 열매를 볼수 있습니다. 내 삶에 절제가 생겨남을 그리고 인내의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 안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에 따른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덕함이라든지 경솔함이라든지 속상함 그리고 오해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성령과 육체의 싸움판 안에 끼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가을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심을 걸까요? 바로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성경은 심는다 얘기하고 우리는 이것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투자합니까? 투자한 만큼 얻으려고. 사실 저는 별로 알지 못하고 관심은 없지만 비행기를 타거나 여행 중에는 주로 그러한 잡지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시간을 죽이려고 읽는데 어떤 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투자한 만큼 얻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투자한다.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투자한 것을 얻으려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을을 이야기할 때는 투자하라, 심어라. 적게 심으면 적게 얻고 많이 심으면 많이 얻는다라고 하는 이론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가을은 성취의 기쁨이다, 얻는 것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하려면, 심으려면 넉넉히 씨앗을 뿌려야 한다. 넉넉히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는 넉넉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자면 기쁨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의 뜻은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심으려면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기쁨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심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바라는가도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넉넉하게 심을 것인가? 기쁨으로 심고 꾸준히 심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영혼의 가을철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추수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영혼의 추수, 그리고 형통의 추수, 세 번째는 의의 추수입니다. 특별히 영혼의 추수는 이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즉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영혼들을 거두어 두릴 일꾼이 생각보다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겨울철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가을철에 여러분 대개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합니까? 솔직히 저는 가을철에 무엇을 기도할까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겨울이 짧기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눈 많이 오지 않기를 가을철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을철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어떻게 얻는가? 바로 내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영혼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분한 특권입니다. 모두가 다 무르익어서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성경의 판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구원받기에 교회로 나오기까지 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터치가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주께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사람이 될는지 네 번째 사람이 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판단은 거의 모두가 한 번만 터치하면 내가 네 번째가 되면 그 영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을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오후 2시에 와서 하루의 삭스를 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기쁨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첫 사람이 될지 마지막 사람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꼭 그 일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가을철, 그때 우리는 꼭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은 힘듭니다. 여름철은 바쁩니다. 또 봄은 우리의 모든 것이 흥분된 상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나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가을철만큼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계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의 가을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는 prosper, 형통의 추수입니다. 형통,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형통은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얼마나 베푸느냐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억만장자가 맨하탄에 있는 한 감옥에서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억만장자가 왜 감옥에 갔는가? 그의 죄명은 성매매였습니다. 아마 그가 가진 것이 바로 자신을 죽이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생명은 나눔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누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형통을 위해서는 베풀어야 합니다. 베푸는 것도 후하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가을철은 나누는 계절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절대적 빈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결핍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한 소년이 가진 것, 그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한 소년이 갖는 것에는 넉넉함이었습니다.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넉넉하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넉넉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있다는데 또 금방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아들에게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많이 싸준 것일까요? 나누어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풍요로움이 기적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풍요로움이 아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먹을 것 욕심 많은 그때 소년은 나누었습니다. 자기 것을 다 내었습니다. 숨긴 것 아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5,000명 나누어 먹으면 안 될까요? 현실을 몰라서일까요? 계산을 하지 못해서일까요? 하지만 그 한 아이의 헌신이 전체의 공동체의 결핍을 해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조금씩 나누게 될 때 전체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가을철에 나누어 보실 수 있기를,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의 추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이거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성경에서 의의를 읽으시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닮아야 할까요? 모든 부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소원, 나의 태도, 나의 언어, 행동과 성품이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절을 주는 걸까요? 여름을 지나 가을, 가을을 지나 겨울, 겨울을 지나 봄을 주시는 것은 그 계절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추수가 다 필요합니다. 영혼의 추수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관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형통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베풀 때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가서 모든 계절을 지나가고 모든 추수를 갈망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때 있습니다. 자,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우리가 마땅히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참아야 되는가? 징계를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커다란 블레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기쁘지 않는데 슬픈 일인데 왜 하나님은 꼭 징계하시는가? 그것은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뱉느니라. 바로 우리가 징계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역경, 모든 실망, 모든 퇴보, 모든 모욕, 이건 고통입니다. 징계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뎌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지금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가을철, 추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매를 맞는데 어찌 웃으며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추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은 이렇게 모든 것을 얻어가는 계절입니다. 영혼을 추수하고 형통을 추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의 추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징계를 받을 때 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견디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로소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가을철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감사입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는 방향입니다.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철저한 감사는 현실 뒤에 또 다른 현실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실체의 그림자이거나 메아리이거나 흔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감사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왜 징계를 받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를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 중에서 지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감사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내 삶에는 그 상황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있는 것이지만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번 감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걸음 더 깊이 연습해 보십시다. 그 상황을 인하여 감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닥친 최악의 상황을 그것을 원재료로 삼으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미리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가 가장 작은 감사가 되고 날마다 해마다 더 좋은 감사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넓이가 넓어지시고 감사의 높이가 높아지시고 감사의 깊이도 깊어지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꼭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전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를 잘하는 것을 통해서 무르익어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감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감사를 알아야 할까요? 감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두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것은 내가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겁니다. 행위로 하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그것은 감사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철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셨습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영혼을 사모하라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말에 대해서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말이 짧습니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없어서 핸디캡인 사람에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러지를 않나. 99세 생일 파티에 가서 100세까지 사십시오. 이러지를 않나.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징계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할수록 깊어집니다. 할수록 소망이 생깁니다. 어제 감사하면 오늘 감사할 일이 꼭 생깁니다. 오늘 감사하면 내일 감사할 일이 꼭 생깁니다. 감사는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우리는 좋은 상황을 기대합니다. 범사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뉴욕에 사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 모든 존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상황마저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친구가, 내 모든 이웃이, 우리 모든 교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영혼의 가을철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가을철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기도하고 형통을 위해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오늘 징계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가을철을 잘 관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